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런 날을 맞이하면 그저 기쁜 잔치와 뭐 행사와 노래와 이런 걸로만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물론 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기에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날을 성탄절로 정해서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날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얽혀진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야 했던 이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성탄절을 또는 부활절을 잘 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때 평소에는 안 읽던 말씀도 정말 오늘 내가 지금 한 10장, 뭐 20장 한 권을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계속 강단을 통해 말씀을 살펴나갈 때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비롯한 이런 귀한 뭐 부활절이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뭐 성령 강림절이든 이런 걸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사나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말씀을 꾸준히 살펴가고 더 깊이 살펴보는 거라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야기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이죠.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1장만 살필 건데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쭉 살펴왔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대체적인 이야기의 중심이 북이스라엘 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던 그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를 찾아보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상 하나 이것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초점이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현상과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금 각 시대에 맞는 선지서들을 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이야기도 이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그동안 살폈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 외쳤던 선지자고 나머지 이제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이 남유다에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지금 살피게 되는 첫 메시지로 근데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는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적혀진지 분명하지 않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그 어떤 그 분명한 이 근거도 분명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책 속에 어떤 언제라는 언급도 없고 또 다른 역사서를 봐도 요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잘 추측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역사의 시점들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펴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크게는 초기 현대설, 그러니까 유다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다라고 전통적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이제 후기 현대설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대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왕이다라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아마 그때는 왕이 없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망한 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서에 사용된 그 1장 9절이나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이 남북 열왕시대, 열왕기 시대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 포로 귀환 후에 나타나는 그런 사용되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후기 연대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아까 뭐 왕이 없으니까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나라가 다 망해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은 있었지만 왕의 힘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가 그 왕을 대리하는 통치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요엘서의 대부분 메시지의 그 어떤 핵심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의 힘은 약하고 제사장들이 어떤 나라의 주된 역할을 하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이 왕이 없던 그 남왕국이 패망한 후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때만 그랬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폈던 열왕기하 11장, 12장에 잘 보면 지금 아까 초기 연대서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 요아스라는 왕이 7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대체로 보면은 이 왕보다는 그 왕을 세웠던 제사장들이 주권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후기 연대설보다는 성경의 경우를 볼 때 충분히 이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이 역사적인 이 시점쯤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말도 근거를 무시하지 않고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타당한 시기는 그 포로 이후의 시대, 포로 시기 이후가 아니라 유다왕 요아스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더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분명히 그 요아스 왕의 시기였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정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있는데 그러나 이 기록은 그때 적혀진 게 아니라 구전이 되다가 후대에 적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게 일단 우리가 연대적인 것으로는 가장 적절한 이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 안에 또 헬라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권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생기고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기 연대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시대의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록의 근거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면 분명히 그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왕 요아스 시기일 경우가 거의 정확하고 기록의 시기에 있어서는 좀 후대로 봐도 문제가 없다, 무난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활동 시기를 우리가 바르게 유추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책을 읽기 전에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외쳤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 취지, 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유추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 왕과 이제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살펴오신 분들은 잘 살펴오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할 텐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세가 북이스라엘 왕국 10개 지파를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남북이 항상 적대 관계였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이 사람이 적대적이었던 이 북 왕국과의 그 이 불편한 관계를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가 같이 하나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친선 정책을 펴서 그 당시 북 왕국의 그 왕이었던 아하방 그리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 이 사람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를 자기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이 속한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왕조가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막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모리 왕조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는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람이라는 사람의 때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바알 숭배에 빠졌던 아버지와 자기 형이 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사실 이 사람은 바알 우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미 북왕국이 시작할 때 틀어져 버렸던 그 금송아지 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요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라는 왕이 시리아의 그 왕이었던 하사엘과 전쟁을 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찾아오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됐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이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스르엘이라는 데 가 있었었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잘 기억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연관이 돼서 기억이 날 겁니다. 이스르엘에 가 있었었는데 이때 그 유다왕 지금 그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역시 그 이 북 이스라엘의 이 이세벨의 그 자녀들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고 그 안에서 낳았던 아하시아라는 이 아들도 또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회복 중이었던 북왕국 여호람이라는 왕을 문병 갔다가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던 그 하나님의 칼이었던 예후에게 같이 죽게 됐죠. 여러분 다시 이제 말하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 왕국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왕비로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문병을 갔다가 이 예후의 손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이 죽었으면 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로 말하면 자기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친손자들을 다 살육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바알 숭배의 어떤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바알 숭배지로 이 위기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에게까지 우리가 이 친선정착을 피면서 이방국가나 다를 바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이 여자와 결혼시킨 것은 잘못이었다. 그 당시는 뭐 분위기 좋고 남북이 뭐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 남한국이 패망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항상 서로가 괜히 불편함이 싫으니까 그게 좋은 거다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이 아달랴 같은 이 사탄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안에서도 좀 바른 관계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에게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그때 나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왕국이 완전히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아마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보통 선지자들은 그렇게 최악의 시기에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 아달랴는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냐면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그 당시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요아스 지금 말하는 그 요아스라는 이 어린아이를 구해내서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6년간 키우다가 7살이 될 때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그때 이제 아달랴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이 끊어질 뻔하다가 이제 여기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7살의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 어린 요아스를 키우고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당시 이 섭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또 훼손됐던 이 성전을 수리하는 등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일생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그렇게 적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그 인도를 따라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서는 삶이 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스스로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의존적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그런 식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이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우상 숭배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뭐 권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왕이 혼자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도 많은 신하들이 그걸 거절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다가 이 요아스가 바르게 말씀으로 좀 주도적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와서 막 이렇게 푸시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숭배까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처음에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게 충고하려고 전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었는데 그 예언자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역모로 인해서 이 살해되고 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 요아스 시대의 이 어떤 역사적인 시기에 이 요엘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바로 요엘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이 역사를 본문의 내용과 맞춰서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요엘서가 역사적의 어떤 시점이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으니까 뭐 그걸 그치 알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엘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만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는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찾아가려는 노력 없이 그저 그냥 안에 있는 내용만 취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막 해석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언제 말한지를 모르니까 갖다 끼워 맞추면 다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이나 성령론 같은 걸 듣다 보면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열심히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왜 적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처럼 뭐 그게 언제든 무슨 소용이 있냐. 안에 있는 내용만 취하면 되지. 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과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해야만 했던 그 분위기를 최대한 우리가 바르게 추적하고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확대 해석하거나 막 축소시켜버리거나 이런 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역사적 사건들을 근거로 볼 때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일곱 살의 왕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그 요아스 왕의 시기에 아마 그쯤 어디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시점과 관련된 배경을 통해서 지금 요아스라는 시대와 지금 제가 시대 설명을 조금 했죠. 그럼 그런 걸 보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적당히 기록 목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하려고 했잖아요. 자라다가 점점 이제 이게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요아스가 우상숭배 불순종에 빠지고 그렇게 막 이제 막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남왕국에게 지금 그런 불순종을 고집하는 삶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선다면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다. 너희가 징계를 피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기록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선지자는 다양하지만 외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모스서 아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호세아서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돌아와라 그러니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때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의 내용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얘기였고 이제는 남유다에게 처음으로 경고를 외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걸 문서선교 선지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 시작이 바로 요엘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문서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가 뭐냐면 성경의 그 이름으로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문서 선지자가 아닌 구두 예언자, 그러니까 말로만 했던 그런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록으로 남은 선지자들을 문서 예언자다, 문서 선교자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이 구두로 했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남유다로 보내졌던 그 선지자들을 보면 처음 르호보암 왕 때부터 스마야라는 사람이 벌써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사 왕 때는 아사랴라는 사람과 하난이라는 사람이 외쳤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북왕국의 왕 예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북왕국 출신이긴 한데 남쪽에 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사람이 또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실제로 남왕국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는 엘리야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피면 이 요아스 왕 때 요아스의 잘못을 알렸던 예언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바르게 외치는데 요아스가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은 게 없고 다만 왕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고 나가서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두 예언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있었어요 남유다에도. 그런데 지금의 요아스 왕 때 첫 문서 선지자로서는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말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 수위가 그러니까 경고 수위가 어느 정도 넘어가서 처음에는 뭐 나쁜 짓 하면서 뭐 고개를 올라가는 동안은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한번 고개를 치고 넘어가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도 영적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당뇨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남유다도 이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의 이제 전체적인 이런 이 내용을, 배경을 가지고 내용 전체를 좀 보면 보통 이제 예언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내지기 때문에 저는 고개로 떨어지는 위험한 그 고비에 보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예언서, 선지서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책망이죠, 책망. 책망을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라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주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공통 패턴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오바디아서나 나훔서나 우리가 이미 살핀 요나서 같은 경우는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고 바로 끝이에요. 멸망. 왜 그러냐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이었고 나훔서나 요나서 같은 경우는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책과 저주, 멸망으로 끝내는 그런 선지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엘서 그리고 또 하나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패턴이 처음에 책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권면,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소망, 여기에는 그렇게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이 자녀들의 반복되는 이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나 부모님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어느 정도 꼭지가 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을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한번 맞아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에 어머니가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그 이런 이 상황을 보고 어머니가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녀에게 먼저 야 아버지 화났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의 전하는 메시지가 요엘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심정 그러니까 화가 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혼나기 전에 미리 좀 화해시 키고 바르게 좀 돌아오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읽으면 좀 더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무슨 학문적인 거 뭐 신학적인 게 그건 잘 몰라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배경과 이런 분위기라도 여러분 좀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읽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읽으면 더 몰라요. 읽을수록 더 헷갈리고 읽을수록 더 혼란이 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도 보십시오. 유능한 나무꾼은 나무를 열심히 패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능한 나무꾼은 나무를 패기 전에 먼저 도끼날을 오래 가는 사람입니다. 도끼날을 잘 날카롭게 갈고 또 나무를 패다가 또 주기적으로 다시 도끼날을 갈고 이런 사람이 유능한 나무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도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이 요엘서의 분위기, 요엘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목적,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구절구절을 봐야, 그래야 이 요엘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엘서만이 아니라 각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꼭 신학교에 가서 뭐 신학적적적적적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성도로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엘서 이제 구절을 좀 보면 1장에서는 불순종을 고집할 때 이제 다가올 재앙, 메뚜기 재앙, 뭐 가뭄 재앙 이런 걸 경고하면서 회개를 좀 촉구하고 2장에서는 1장에서 예고한 재앙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알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 위로와 권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확인하면서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어디서나 지금 이제 남은 자의 개념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믿을 때 그 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수록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과는 우리가 반대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가 이 구조,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나눈 3장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요엘서가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이 3개밖에 없는데 카톨릭 성경이나 70인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요엘서가 전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더 추가된 건 아니에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거 베드로 사도가 이용했던 말인데 여기까지를 따로 빼내서 3장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3장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성경들을 히브리 성경이나 또는 70인역이나 카톨릭 성경은 요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3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 요엘서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배경들을 좀 알아두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어감에 있어서 훨씬 더 바른 이해와 해석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을 좀 오늘 1장까지만 좀 살펴보면 1절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사한 게 뭡니까? 이 사건이 일회적이고 교훈은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항상 자기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때 일회적으로 벌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배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이집트 포로 생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400년. 그리고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늘 홍해를 갈랐다가 이리 건넜다 저리 건넜다 이리 건넜다 저리 건넜다. 그리고 뭐 포로로 잡혀가는 게 반복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애굽의 속박 속에 400년을 그렇게 짓밟히며 살아가고 그런 늘 극도의 위기와 절망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쟁의 고통과 그 끔찍한 아픔들은 겪어봐야만 그걸 알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집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뭐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장 뭐 6.25 같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전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또다시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지금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한 바른 성찰, 바른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게 계속돼서 그래서 그 전쟁과 뭐 노예 생활 같은 걸 겪지 않고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요. 듣고 믿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존재의 목적입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는 어디다 줬다고 그랬어요? 가정에게 줬다고 그랬죠. 가정의 부모님들이 먼저 바르게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늘 살아가는 내 자녀에게 이걸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 속의 기적들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 뭐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너만 잘하면 돼.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른 교육이라는 거는 목사나 리더들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바른 교육, 바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예배 왔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만 멈춰있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고 배웠을 때 그것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함께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워가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나눌 때 그럴 때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하죠. 그러니까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배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늘 배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배운 걸 선포하고 나누고 여기도 지금 우리 1대1 하시는 그분들 계신데 다 고백이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가면서 더 배워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거, 이거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자, 계속해서 4절.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러니까 팥죽이, 이 개역 한글판에는 팥종이라고 나왔고, 쉬운 뭐 성경에는 풀무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팥죽이라는 것은 뭐 3cm에서 4.5cm 정도 되고, 풀무치라는 것은 5cm에서 6.5cm 정도 되는 어쨌든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그냥 영어 버전으로 보면 그냥 로커스트로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팥죽이니 뭐 메뚜기니 느치니 황충 이런 거는 그냥 메뚜기의 종류로서 풀잎이나 나무 이파리를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종류가 하는 행동이죠. 이것이 주는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2014년 8월경에 기록을 봤더니 전라남도 해남에 신문 기사 제목을 그대로 빌리면 수십억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해남 들녘을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타났었죠. 그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나타났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도 2011년 보니까 제가 여기 살고 있었던데요. 저는 기억도 잘 못하는데 2011년 그때 8cm짜리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엄청 피해를 준 적이 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2013년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메뚜기 떼는 그 마리수가 최소 3,000마리에서 많게는 1억 2,0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훅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연재해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날아가면 거기는 모든 풀과 식량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가 고집을 피우니까 있었던 그 재앙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그런 재앙이 유엘 선지자 말로는 네 번이나 나타나서 모든 양식들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걸 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자연재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보고 말하는데 이거를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종말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석하다가 보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팥종이, 메뚜기, 느찌, 황충이를 그냥 메뚜기 때로 이렇게 지금 자연재해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팥종이는 아까 그 이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얘기했죠. 아수르고 그 다음에 누구라 했습니까? 바벨론이죠. 메뚜기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는 느치, 느치가 헬라고 그 다음에 황충은 로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유엘서를 차분히 여러분 좀 읽어보고 본문을 잘 좀 유심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도 유엘이 그 아달랴, 아까 지금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아달랴와 요아스 시절에 그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시대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그런 게 많았죠. 자연재해, 흉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엘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는 것은 그냥 자연재앙,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했었던 것처럼 이런 재앙이 다가올 거다라는 하나님이 이 징계가 올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상징하는 것이 정말 그런 나라를 비유하고 군대에 비유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이제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죠.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고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군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마치 군대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군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 너 여자 같다 그러면 여자를 여자 같다고 하지 않잖아요. 남자를 보고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여자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닌 것처럼 그 이빨이 사자 같다 그러면 사자가 아닌 거고 뭐 이빨 아, 그 사자의 이빨 같다 그러면 이빨이 아닌 거고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러면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는 거지 그게 어금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자들은 군대로 보일 만큼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고, 사자는 원래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아요. 군대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 하거나 아니면 몇몇이 무리 지어 이렇게 다니지 뭐 군대처럼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소수의 무리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군대도 사자도 아니지만, 근데 분명히 그건 알겠어. 그건 군대나 사자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정체가 뭐지 아직 정확히 몰라요. 계속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지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6절까지 설명한 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이빨이 사자 같고 암사자 어금니를 지닌 것은 그 족속이 버리는 상황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황백해 되고 곡식과 과일 등의 먹고 살 것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서 벌어지는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앞에 있는 그 네 개의 그 이 곤충 종류를 가지고 나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또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무슨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화과나무는 뭐 예루살렘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저 구절 속에 뒤에 나오는 석류나 대추나 사과나무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나오면 이스라엘이고 뭐 무화과만 나오면 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해석한 이런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뭐 성령운동이나 예언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절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갈 때 그냥 그렇게 읽어서 이해가 되고 거기 안에 뜻이 보이면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가 뭔지 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분명히 그걸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비밀로 남겨서 뭔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밀과 암호로 만든 그런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만, 목사만, 신학자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읽고 들을 때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뭐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명을 알고 이 미 언어 종족의 그 이 성경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도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자들의 이 외침은 1차적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엘 선지자가 그 시대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그거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가는 거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놓고 무슨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권고요, 하나님의 경력이 되겠습니까? 그냥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방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서 그 무슨 여기 근래에 막 어떤 여자 목사 하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막 이상한 데다가 거기에 천국이라고 하면서 갖다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방언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온전하게 교육받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문화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으면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화와 시대의 역사의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성경을 역사대로 살피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들을 듣고 이해감으로써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한 구절 읽어놓고 눈을 딱 감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쫙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연구하고 같이 온전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그래서 교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육하고 배워갈 때 그때 바른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런 바른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시대 사람,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때 무엇 때문에 말했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런 일로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됐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으로 파악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시대에도 아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나의 상황 속에 이것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 논리에 이 논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친 사람들 대부분 아, 말이 좀 근데 어쨌든 사탄의 뭐 귀신 들렸을 때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뭐가 없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살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바르게 공부해가는 건 공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래놓고 하는 짓 한 구절 읽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눈 감고 뭐가 들릴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뭐가 더 신령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뭘 들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라고 겁도 없이 막 이렇게 예,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은 절제된 해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과잉 해석을 통해서 이걸 부풀리거나 아까처럼 이 상황을 요엘서가 지금 어느 시대적 배경인지 모르고 뚝 떼서 그냥 무슨 시대든 간에 내용만 보면 되지 하니까 막 종말에다 갖다 붙이고 성령론에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자기 논리를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이상한 이 논리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위험스럽게 보는 게 이런 과잉 해석.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 영적인 의미에 치우친 그 뭐 풍류적 해석이다,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풍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의미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풀어갈 때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아까처럼 무슨 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는 뭐 예루살렘이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답처럼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묘막측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비밀이 그것에 있는 것처럼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텍스트의 이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극소화시키면서 오히려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풍류적인 이 방법으로 성경을 모든 걸 풀려고 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별 이상한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잘못된 해석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가 나왔죠. 기독교가 나왔죠. 카톨릭이 나왔죠. 이슬람도 여기 있습니다. 몰명교도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 온갖 2단, 3단, 사탄, 마귀, 귀신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엉뚱한 대로 가니까 통일교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니 안상원 증인이니 뭐 신천지니 안식교니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다 해석하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과잉 해석하지 않고 원만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본문을 바르게 읽어가면서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아까처럼 살폈을 때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됐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핀 7절에서 12절의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선지자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실을 묘사한 거지 이게 무슨 신령한 뜻이 감춰져서 뭐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이루어질 그런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읽어 나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애타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그 시대의 백성들이 들을 때 아니 그걸 듣고 이해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을 건데 선지자가 무슨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만 하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얘기만 하고 지는 혼자 휙 가버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은 메뚜기 떼가 네 차례나 지나가면서 지금 농부들이 추수할 곡식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와 밭의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상태. 그리고 고통으로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올 거다. 왜요?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지 못할 때 그런 미래가 온다 경고해 주시는 거죠.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대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받는 지경이 되기 시작하니까 누굴 먼저 부르십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요? 제사장, 민족의 어른들, 지도자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라, 자복하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했어요? 왕이 아닙니다. 왕에게 말하지 않았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걸 말하더라는 거죠. 그 제단에서 수종 두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요엘서가 어떻다는가? 아까처럼 모두 왕이 다스리는 시기가 아니라 뭐가 이게 무슨 이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유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유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바르게.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달랴라는 그 이 여자가 이 약한 이 아달랴가 왕이 돼서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살 된 그 요아스를 구해서 6년 동안 숨겼다가 7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섭정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뭐 제사장이 혼자 했겠습니까? 다 많은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아마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도와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거 참여했을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12장 같은 걸 참고해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됐어요. 아달랴로 인해서 발순계 쑥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시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12장 3절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3절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수단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오시는 처음 우리 믿는 분들이나 또는 뭔가 백슬라이딩 했다가 다시 이제 바르게 서고자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행사와 관계와 교제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계속 다른 길로 간 거고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계속 제거하지 않은 산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해석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그러니까 좀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바탕에서 그런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이런 걸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제사장의 시대, 위기를 하나님께서 좀 바꿔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것을 다 회복하게 하셨던 기회를 준 거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좀 진심을 알고 똑바로 좀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제사장들조차도 편리를 따라 그렇게 산당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인데 우리가 해오던 건데 이러면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의 문제는 그 당시 어린 요아스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치리했던 그 제사장들이 바르게 지도했어야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이 모든 민족들의 그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걸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1장은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재앙을 알리면서 각성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익숙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바알의 숭배터를 만들었다가 그 위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정말 깨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어린 요아스 왕을 잘 도와서 사명의 길을 막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들의 결단과 각오는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다가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매일 드리고 있는 소제와 전제, 매일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곳에 나와 있지만 몸만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의 근거로 볼 때 결국 그렇게 영적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회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는 술을 좋아하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가 점점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로 흘러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걷기보다 자기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회, 돈이 주인인 데 있는 사회,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 막 수단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들고 뭐 사업을 해도 그렇게 관계가 좋고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만약에 모든 사람과 누구와든 관계를 잘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로 잡히면 이게 온전한 질서를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여호사밧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이 왕조와 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당장 나타나지가 않고 세월이 흘려야 심지어 우리 후대에 가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와 단절돼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관계는 잘못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 수 있도록 그건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관계 외에는 모든 게 잘못됐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죄악이 도사리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좋은 관계. 좋은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대충 덮어져도 가는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이끄는 그런 온전한 관계. 그 관계는 우리 가운데 늘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가 두텁고 뭐 좋은 관계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지 않은 관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패망과 배신을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말해주는 게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강대국들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길이 어디로 갈지 뻔한 거예요. 지금은 뭐 최고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지난번 설계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봐야 3, 40년이에요. 3, 40년 만에 우리가 천지 개벽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3, 40년 만에 천지개벽에서 완전 거지 국가가 됐잖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요엘서의 이 일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익숙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성탄절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 날 뭘 해야 되는지 목적을 까먹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돼.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사복음서에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오히려 거기는 나오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했는가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구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야 됐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선지자들은 그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패망하고만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패망의 원인은 뭐예요? 고집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단지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즐겁게 우리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해피,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뭐 치마면 이제 놓고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눈물겹게 외치시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진다. 이런 천국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내를 받은 여러분 삶의 터 곳곳에서 각자의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각자의 사명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금답게 살아가는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자격을 주신 겁니다. 티켓을 주신 게 아니라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그게 지금 요엘서 1장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메시지와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새 언약 백성된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바르게 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탄절 되길 바라고 2019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2020년에 우리의 주님 거룩한 날을 기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방의 빛이 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 나머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